기분 좋은 경험을 하면 그 순간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죠.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쿵 하고 심장을 두드리는 문장이나 생각지 못한 절묘한 표현들을 발견할 때 그 부분을 놓치고 싶지 않아 밑줄을 그어두거나 책장을 살짝 접어두곤 하죠. 간직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을수록 삶에 빛이 나듯이 밑줄 그은 문장들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 풍성하고 깊어집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세상을 바꿔놓는 책의 힘, 그리고 책을 품은 도서관에 대한 매력적인 이야기, 오늘 토요 인문학 콘서트에서 만나봅니다. 4월 23일 토요 인문학 콘서트, 이선희의 노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으로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오늘은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 책의 날이죠.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 다양한 인문학 서적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더욱 책과 관련된 깊은 이야기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한 분들을 소개해드리죠. 먼저 북토카톡의 저자 서평가 남정미 씨 변함없이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특별히 모신 두 분, 책과 함께 사는 분들이신데요. 정미 씨와도 친분이 있으시다고요?
네네.
멋진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용훈 관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쫓아다니면서 얼굴책, 시간 낭비 서비스죠. SNS.
네.
엄청나게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하.
예, 서울시 도서관에 가면 굉장한 훈남이
네.
아, 꼭대기에서
네.
미녀가 와서 껴주길 기다리고 있다.
아하.
그래서 잠자는 숲속에 미남을 찾아서 떠나서 알게 됐습니다. 이용훈 관장님은요, 대학에서 도서관학과를 나온 이후 줄곧 도서관과 관련된 일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책이고 밥이요, 집이고 도서관인 분이십니다. 책보다는 책을 통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좋아서 도서관 일을 하게 되고 지금은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 서울도서관을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 이용훈 서울도서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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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용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처음 뵙는데요. 네. 우리나라 사람치고 이렇게 수염이 어울리는 분이 정말 드물어요.
없죠, 없죠.
그런데 수염이 정말 근사하게 잘 어울리시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베테랑 사서이자 서울 도서관장이신 이용훈 관장님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계시네요.
네. 책 읽는 게 좋아서 함께 읽고 함께 수다를 떨다가 작년에 서평집을 같이 냈습니다. 북토카톡.
아, 맞아요. 맞아요. 예. 네. 바로 그분이시군요.
네. 제 은사님이십니다.
아하.
출판계뿐 아니라 방송계까지 접수하시고 대중에게 좋은 책을 소개하며 보람을 느끼고 계시는 분. 출판평론가 김성신 선생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성신 씨는 저랑도 타방송사에서 3년 동안이나
맞아요.
일주일에 네. 한 번씩 만나면서 책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아, 그렇지 않아도 요즘 뭐 TV 방송도 하셔서 그런지 왜 네. 카메라가 얼굴을 깎는다는 표현도 하거든요.
카메라 마사지.
카메라 마사지 맞아, 맞아. 받으셔서 그런지 더 멋져지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멀리서 오는데 유시신대위 들어온 줄 알았네. 아유, 사인 받으려고 그랬어? 예, 예.
자,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이용훈 관장님이나 김성신 씨가 정말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 토요 인문화 콘서트 들어와 보시면은요. 사진방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사진을 찍어서 올리니까
네.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책 이야기 또 도서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서울청사에 들어선 서울도서관이 시민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용훈 관장님, 잠깐 도서관 소개 부탁드릴까요?
예, 서울도서관은 서울시청 앞에 있습니다.
네.
서울시청 많이 와보시죠?
예예예. 예, 예.
예, 그 앞에 아주 옛날 건물이 있는데요. 그게 벌써 90년 된 건물입니다. 그
네.
건물을 2012년에 도서관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동안은 관공서여서 사실 들어와 보시기 어려웠을 텐데 이제 시민들이 언제나 들어오실 수 있는
네.
편안한 그런 도서관으로 바꿔서 지금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고 계시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네. 그 서울 도서관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벽면 서가가 너무나 인상적이고요. 계단식으로 열려 있는 공간이라서 뭐 그야말로 자유롭게 철퍼덕 앉아서 마음대로 뽑아보기도
맞아, 맞아요.
하고 책을 네. 읽기도 하고 아 저기는 정말 꼭 가보고 싶다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다른 도서관하고 차별화해서 이것만큼은 우리 도서관이 최고다 뭐 이런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자랑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저희 도서관의 자랑입니다.
제가 봐야 되는데.
철판을. 사실은 저희 도서관은 가장 그 접근하기 좋은 정말 서울 한복판에 있고요. 뭐 교통도 아주 좋고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정말 누구나 편할 때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이런 도서관. 네. 이게 아마 가장 큰 특징이고 또 다른 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서울 도서관 들어가면 1층에 네. 굉장히 또 우리가 놀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목소리도 한번 녹음해봤다가 뭐 다른 관련 자료들도 많이 볼 수 있고 1층부터 2층, 3층, 4층, 5층 그리고 제일 탑에 살고 계시죠? 탑을 아니죠. 제일 꼭대기에 살고 계시죠?
저 옥상 밑에 있습니다.
같은 공간인데 이렇게 다르게 하시는군요.
관장님이 워낙 선배시라서 예. 자랑을 마음껏 못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예, 저는 또 서울 도서관 그 자료 심의위원이기도 하고 제가 대신 자랑을 해드리면 네, 네. 이 서울시의 대표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와 관련돼 있는 그 자료는 전부 이 서울 도서관에 모입니다. 그래서 네. 도시학이라든지 서울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 이 서울 도서관에서 많은 좋은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대신 자랑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덧붙이자면 저희는 사실은 일반적인 그런 도서관들에서는 그 외국 자료 같은 걸 좀 보기 어려우시죠. 네. 저희 도서관에는 또 세계 자료들을 그래도 열심히 갖추고 있어서요. 네. 다양한 언어의 자료들이 있으니까 오셔서 뭐 자유롭게 보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자랑할 만한 건 행사를 또 되게 많이 하세요.
맞아요. 네. 네.
책 관련 행사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 앞에 광장에서도 네. 굉장히 그 포토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왠지 같이 찍어놓으면 굉장히 좁은 곳에서 사진 네네.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관장님 저희들도 좀 불러주세요.
예. 언제든지 오세요.
네, 언제든지 뭐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냥 마음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서울 도서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이 세계 책의 날입니다.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의 기일에 맞춰서 오늘을 세계 책의 날로 정했다고 해요. 자, 먼저 개론부터 갈게요. 우리에게 책 그리고 독서란 어떤 의미가 있을런지 먼저 이용훈 관장님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예, 이런 질문이 늘 어렵습니다. 평범하면 너무 같아요. 쉽고
맞아, 맞아.
깊이 가면 그렇고
네네, 죄송해요.
사실 뭐 책이 뭘까 저도 늘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책은 글 쓴 사람이 누군가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글로 쓰여져서 책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져서 네. 이제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네. 사실은 책은 뭐 오래됐지만 책이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에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친 건 이제 역시 구텐베르크 인쇄술 이후로 누구나 책을 볼 수 있게 된 그런 시대 이후로 네. 책의 중요성들이 굉장히 높아졌고 아마 이제 책의 날 이렇게 할 때 이 두 분들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 이 두 분들도 세계에서 가장 또 영향력 있는 작품들을 쓴 분들이기 때문에 네. 예, 아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책을 좀 다시 한번 요즘에 또 책을 너무 안 읽는다고 하고 좀 책이 작고 다른 형태로 네. 변화하고 있어서 네. 책이 조금씩 일상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 막 그런 의미로 네, 유네스코가 네. 이제 책의 날을 정한 것 같고요. 예, 저희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해서 책의 날 되면 조금 더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네, 김성신 씨는 뭐 출판평론가시니까 네. 책 없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직업이 없어지죠. 네. 그 앞서서 이용훈 관장님께서 네. 그 책의 날이라든지 책의 의미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 주실 거라고 믿어서 네. 저는 이제 독서의 의미에 대해서
좋아요.
좀 자료도 찾아보고 그 프랑스의 그 인문학자인 샤를 단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왜 책을 읽는가라는 책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출간돼서 있는데 네. 거기 나오는 구절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들어본 독서에 관한 가장 장렬한 예, 그 표현이고 문장입니다.
네.
독서란 작가와 독자가 한편이 되어 죽음에 맞서 버리는 투쟁이자 불멸을 지향하는 행위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멋지지
정말
않습니까?
장렬하네요. 네.
장렬하네요. 진짜.
그야말로 그 불멸에 도전하게 해주는 도구가 바로 책이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는 또 지성의 역사이기도 하니까요. 그야말로 영원히 이름을 남기고 영원히 우리의 지성을 남기고 그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없어지지 않고 불멸,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남는 네, 바로 그런 투쟁과 같다라는 것이죠.
네. 뭐, 관장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정말 요즘 책을 너무 안 읽는다. 그래서 이제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책의 날을 맞아서 다시 한번 책의 의미, 독서의 의미, 도서관에 대한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 갖게 됩니다. 오늘 세계 책의 날이라서 책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들로 두 권을 골라봤는데요. 정미 씨, 어떤 네. 책들인가요?
일단은 두 권의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류 문명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긴 곳, 학문이 싹 트고 지식이 쌓이는 도서관을 얘기하는데요. 그 도서관의 역사와 변화의 발자취를 생생한 사진과 함께 담은 책입니다. 영국의 건축사학자인 제임스 캠벨과 사진작가 윌 프라이스가 함께한 세계의 도서관 만날 거고요.
네.
또 한 권은 책의 위대한 힘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일본의 유명 저널리스트 이케가미 아키라가 쓴 세상을 바꾼 10권의 책. 요 책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책이 세상을 바꿔놓았는지 또 우리는 그 영향을 어떻게 받으며 살고 있는지 이 시간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부에서는 제임스 캠벨과 윌 프라이스의 세계의 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멋진 도서관 사진이 들어있어서요. 상당히 크고 묵직한 그런 책입니다. 한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보고 현재를 보려면 시장에 가보고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보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두 분은 늘 실감하면서 사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제가 그런 말 잘 쓰거든요. 아, 미래를 보여주는 곳이 도서관이고 제가 일하는 곳이니까.
네.
네. 네, 요즘에는 저희 도서관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이게 뭐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동시대 같은 공간에 도서관이랑 같은 공간에 같이 상존한다고 할까요?
네.
저희 도서관이 좀 그런 걸 지향하거든요. 도서관 건물은 90년이나 됐고요. 좀 또 오래된 얘기들이 담겨 있고
네.
또 시장바닥처럼 좀 가끔 시끄럽고
네.
그러면서 도서관이고
네. 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 있다.
네.
사실은 뭐 서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는 있지만 현재는 늘 과거, 바로 과거가 되고 또 미래는 바로 또 현재가 되기 때문에 예. 그 책을 읽는 동안에도 뭐 늘 미래가 현재화 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네.
뭐 그런 것은 도서관에서 예. 그리고 이 책에서도 그 멋진 그림에서 보지만 정말 아름다운 공간 안에서
맞아요, 맞아요.
예. 사실은 이런 미래 아름다움 속에서 미래를 만들어 간다. 또 사실 도서관은 미래를 만드는 곳 이런 말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도서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어르신들하고 막 뛰어다니는 어린이들까지 한데 그 그냥 모여서 책 읽는 풍경이 보기 좋더라고요.
예. 그 보기 좋으시죠?
네.
아, 초기에는 좀 약간 어려웠습니다.
있으셨을 것 같지만.
사실은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긴 했지만 우리가 사실 세대 간에 잘 이렇게 서로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없어요.
예. 그래서 도서관에도 오면 사실은 이렇게 어르신들이 있는데 따로 뭐 아이들 있는 방 따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도서관 안에서도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았는데 저희 도서관을 해보고 보니까
네.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른도 요새는 어린이 그 책들 많이 보시고요.
네.
뭐 애들은 보기 어렵겠지만 어르지.
네.
그건 나중에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공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인식하게 되고
그러게요. 네,
또 같이 이렇게 책을 보는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가 굉장히 좋게 보이잖아요.
네,
뭐
네.
책 있는 어르신 정말 아름답고 멋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뭐 애들은 네. 더 귀엽고 예, 정말 그런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미래가 굉장히 이렇게 뿌듯하게 나타날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들죠.
정말 그러니까 미래가 있네요. 도서관 안에.
맞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 이 책 세계의 도서관에는 고대부터 21세기 도서관까지 들어 있습니다. 여든 곳이 넘는 도서관 이야기도 하나하나 흥미롭지만은요. 수록된 사진만 봐도 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이런 감탄사가 절로 터져 나오는데요. 김성신 씨 어떠세요?
네. 정말 가보고 싶죠.
그렇죠.
너무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책에서 나오는 곳에 몇 군데는 가봤습니다.
저는
여행을 가면 거기 도서관을 가보게 되거든요.
아니, 보통은 뭐 박물관, 미술관 가느라고 도서관을 놓치기 네. 쉽거든요.
근데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럼 가상 정수를 알 수 있고요. 아까
그렇군요.
그 도서관을 가면 그 미래가 보인다 그러지만 사실 그 나라 사람들의 뇌를 들여다보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사실
네,
정말
네.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사실 작년 11월 달에는 그 체코 프라하에 있는 그 스트라호프 수도원에 있는 아주 오래된 그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 1140년에 처음 건립했다라는 도서관이거든요.
네.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정말 그 광경만 가지고서도 숨이 탁 막힐 정도였습니다.
저 프라하 갔을 때 뭐 했나요?
그 사실 이 세계 도서관 책을 보면서 내가 살아서 이 모든 도서관을 다 한번 가보는 것.
아, 그거 괜찮은데요?
예, 버킷리스트에 이렇게 올려놓고.
오, 예. 네,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정말. 그 도서관이 지금은 책을 읽는 곳이지만 처음부터 뭐 이런 기능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요, 이 관장님?
그렇죠. 사실은 도서관은 우리가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접한 거는 뭐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을 거예요. 뭐
네.
저도 오래전에 살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옛날 도서관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도서관은 굉장히 인류의 역사, 그러니까 인류가 글을 뭐 표기를 하고 글을 쓰고 뭐 그림을 그리고 그런 그래서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을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서 뭔가 구상한 그런 하나의 조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모아두기 시작한 거죠. 그런 걸 이제 도서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근데 그 오랜 시간 인류 역사의 오랜 시간은 사실은 그런 행위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거였죠.
네.
그래서 뭐 책도 굉장히 만들기 어려웠었고요.
네.
중세 때까지 뭐 서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책이라는 게 귀한 물건이 아주 귀한 물건이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모아놓은 도서관 자체도 굉장히 이게 귀중한 공간이고 아주 소수의 공간이었죠.
네.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서양에서 이제 그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또 구텐베르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텐베르크 인쇄술의 이제 발달 우리나라 뭐 금속활자도 거기에 굉장히 기여했죠.
네.
그래서 책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자유와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계속 맞물려 가면서 이제 정말 출판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산되고 지식이 확산되면서 이제 누구나
네.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이런 걸 공공도서관이라고 이제 퍼블릭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더해져서
네.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이 됐고요. 사실 여기 책에 나오는 많은 도서관들이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의
그러게요. 왕실이나 성직자들이나 네, 그렇죠. 갈 수 있는
굉장히 네. 아름답잖아요.
네. 네. 네.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은 이제 누구나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열려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변하게 된 거죠.
네. 네. 그야말로 뭐 인류 1%만이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책을 지금은 아무라도 정말 만 원이면 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책들이 이제 널려 있는데 조금 더 부지런히 좀 책을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욕심을 가져보고요. 고대 도서관 가운데 이집트에 세워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당시 세상의 책을 모두 모아놓은 곳이라고도 전해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뭐 남아있지 않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르키메데스,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보던
네.
또 에라토스테네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으로부터 숙식을 제공을 받으면서 연구를 했고
네.
이 도서관은 세계 전역에서 그 당시에 이 책을 그 모았는데 그 모아드리기 위해서 정말 온갖 방법을 동원했답니다. 요즘 같으면 인터넷 서점에다가 주문하면
당일 직구,
예, 직구 뭐 당일 배송 이런 것도 네네. 가능할 텐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은 책이 그 당시에 이미 70만 권이었다고 하거든요.
상상이 안 돼요. 네. 70만 권에.
근데 이제 네. 이것이 정확하게 지금 소실된 그 과정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네.
참 남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보면요. 아까 전에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귀한 물건이 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왠지 좀 느낌상 크고 무겁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종이도 아니고 뭐 보면 양피, 뭐 파피루스 점토판 이런 데서 만들고 그랬을 텐데 이런 책은 어떻게 보관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예,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관장님?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아니, 그냥 저희 집에 갖다 주지, 그럼 제가 막.
잘.
아, 불판에다가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을 텐데.
뭐, 점토판은 이제 쌓아도 놨을 거고요.
예.
또 우리나라 이제 동양에는 이제 뭐 죽간이라서 대나무로 만든
그러게요.
책이에요.
아,
그래서 네, 그런 거 말아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쭉쭉쭉 쌓아놓기도 네. 하고. 사실 옛날 책들도 그래 두루마리 형태도 많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선방 같은 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놓고, 그래서 꼬리표 달아놓고, 뭐 이렇게 됐고요. 예. 뭐 다양한 형태로 그 종류에 따라서 예, 보관을 했고요. 예. 그랬었기 때문에 이제 또 옛날에 그것들은 지금 종이하고 달라서 사실 깨지기도 쉽고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전문적인 사람들, 학자들,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주 귀중하게 다루고
네. 네.
그랬던 것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옛날에는 정말 이 하나하나가 뭐 어떻을까? 굉장히 소중한 지금 우리가 귀중품 다루듯이 다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지금 현대적인 효율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시스템이죠. 근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과거에는 이 지식이라든지 지성 그 자체가 엄청난 경외심의 대상이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 네.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가령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가서 다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꽂혀 있는 모양만 봐도 압도적이잖아요.
맞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책의 보관과 진열 자체가 어떤 지식의 어마어마한 권위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원시적이어서 단지 그렇게 만들어졌다, 우리보다 못하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지식의 당대 위상에 맞춰진 하나의 형태이기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접하게 될 수 있었던 인쇄술의 발명에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세계 도서관 그 기원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고요. 잠시 퀴즈를 드리고 도서관 나들이는 계속하도록 하죠. 정미 씨.
네. 오늘 세계 책의 날은 이 작가가 사망한 날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희곡 작가로 4대 비극인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를 비롯해 로미오와 줄리엣, 한여름밤의 꿈 등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작품들을 남겼죠. 이 작가에 대한 영국인들의 사랑과 자부심은 대단해서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인도를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작가를 잃고 싶지 않다. 올해는 이 작가의 서거 400주년을 맞아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고요. 저희 토요 인문화 콘서트도 오늘 낮에 공개 방송을 진행했었습니다. 자, 영국의 대표적인 희곡 작가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셰익스피어, 2번 푸시킨, 3번 앙드레 지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참여해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사회평론에서 나온 세계의 도서관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프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크레이지 콰이의 로미오 앤 줄리엣 듣고 올게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이용훈 서울도서관장 출판평론가 김성신 씨 초대해서 1부에서는 제임스 캠벨 윌 프라이스의 책 세계의 도서관 만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고대 도서관 가운데 일부를 좀 살펴봤는데요. 뭐 예전에 도서관 하면은 아무래도 경전을 보관했던 곳들 떠올리게 돼요. 보존 상태나 건축 양식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의 도서관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죠.
네.
예, 해인사. 장경판전?
네.
김성진 씨,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판, 경판전은 세계적으로도 훼손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고대 도서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유네스코라는 데가 참 보면 기특합니다. 이런 거 어떻게 잘 찾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재가 됐죠.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완벽한 불교 경전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는 것이 우리의 팔만대장경인데
네.
뭐 익히 아시다시피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탄생하기 400년 전에 고려에 이제 인쇄용 목판이 있었다라는 건데 당시 동양의 기술 문명이 유럽보다 훨씬 더 이제 정교했다 이런 점들을 시사하는 그런 유물이기도 하죠.
네, 저는 이제 놀라웠던 것이 그 경판도 아주 역사적인 가치가 높겠습니다만은 그 경판들을 보관하는 장경판전, 그러니까 그 지금 도서관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도서관이면은 나무로 만들어진 경판들이 800년 동안 훼손되지 않고 그렇게 잘 보관될 수 있었는지 그 과학의 힘이 정말 신기한데 그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관장님?
예, 사실은 이제 책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온습도거든요. 모든 자료들이 굉장히 이제 온도나 습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특히 나무는 이제 더더욱이 그렇죠. 이 장판각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그 최첨단,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그런 걸 생각했을까 싶은데 온도, 습도 조절이 완벽하게 거의 되는 그런 형태의 그 건물이죠. 그래서 이 나무들도 처음부터 굉장히 이제 잘 말려서 비틀어지지 않게 잘 만들어서 이제 판을 팠지만 지금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습기하고 그 온도 이런 것들이 조절되게 자연스럽게 조절되게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800년 동안 정말 잘 보존될 수 있었죠. 네. 한 번 이렇게 옮겼었는데 네. 옮기고 보니까 이게 또 잘 안 맞아서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옮겼다고.
역시 예. 그곳에 보관해야 한다. 해서 예. 다시 돌아갔군요.
그렇죠. 예.
네. 세계 도서관에 보면 전 외국인이 여기를 찍으러 왔다는 것도 되게 신기했고 사실 이 책에는 오픈되지 않는 도서관들이 되게 많이 찍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해인사 이 부분을 찍어 놓은 걸 굉장히 보면서 우리나라 굉장히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거 이제 보고 나서 선조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느끼며 뿌듯했습니다. 책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세계 도서관에 이제 소개해 준 데는 박쥐를 키우더라고요.
그 사실은 제 책이 네. 그 좀 같은 걸 많이 벌레가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이렇게 일하다 보면 이렇게 벌레 이렇게 잘 안 보이지만 네네. 그런 벌레들을 많이 접해서 뭐 피부가 안 좋게 되기도 하죠.
네. 예. 왜 네. 오래된 책들 이렇게 들춰보면 네. 그러니까. 쬐끄만 벌레가 그렇죠. 기억나요.
꾸물꾸물거리는 애들.
네, 책벌레.
예, 책벌레들.
여러 종류의 책벌레들이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아마 이제 잡아먹게 하려고 그랬을지도 모르고요.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벌레를 뭐 없애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박쥐가 이제 네. 막 낮이 되면 저 귀퉁이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 다 빠지고 난 밤이 되면 막 와가지고 책 벌레를 막 씹어 먹으면서 야식을 드시는. 그렇군요.
네, 우리도 혹시... 박쥐를 한번 좀 키워볼까?
그 건물에 어울릴 것 같은데.
맞아.
이제 가면 또 박쥐 만나겠는데요. 자, 혹시 해인사 장경판전 외에 우리나라의 유서 깊은 도서관 또 어떤 곳이 있어요, 관장님?
아마 이제 그 조선시대 규장각을 아마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규장각은 조선 후기에 이제 왕실에서 학문 연구를 하기 위한 기관이고요. 또 그것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책들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네. 이제 보관하고 또 연구하던 이제 학자들이 이용하게 된 그런 도서관이죠. 그래서 역대 임금의 이제 글 저작 그런 것들 또 뭐 유교 경전, 유교 자료들 네. 뭐 각종 그 귀중한 자료들을 이제 보관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창덕궁 그 후원에 있는 그 부용지 주변에 있었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책들이 전부 이제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아, 이제 네. 지금 새로 만든 건물에 다 지금 와 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좋은 중요한 자료들이 다 지금 규장각이라는 그 건물 안에 그 소장이 돼 있어서
네.
우리나라의 옛날부터 그 중요한 전적들 책들이 이제 그 안에 소장돼 있고 그것들을 이제 연구의 자료로 쓰고 또 틈틈이 이제 전시도 해요.
아.
예,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전시를 하거든요. 한번 좀
그게 맨날 열리는 건 아니고.
예, 그렇죠. 아. 예,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네네. 많기 때문에 이제 연구를 네. 하고 또 그것들을 이제 전시를 통해서 또 우리 국민들이 좀 보실 수 있도록 개방도 하니까 가끔씩 네. 이제 규장각에서 전시 같은 거 한번 좀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우리나라 도서관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고요. 그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을 보면은 중세 수도원의 도서관이 자세히 묘사가 돼 있더라고요, 김성 씨.
네, 그 얼마 전에 타계하셨죠. 네네. 세계적인 네네. 기후학자이기도 하고,
맞아요.
예, 소설가이기도 하죠. 이 장미의 이름이라는 작품 보면 이게 중세 시대 수도원을 배경으로 하는데. 거기서 이제 연쇄 살인 사건이 나고 이걸 이제 추적해 가죠. 그 단서를 찾아가는데 여기 이제 도서관이 주요한 무대가 되죠. 그 탑의 꼭대기층에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인데 또 여기가 미로 같기도 하고요.
네.
아주 중요한 그런 공간이죠.
제 생각에는 도서관이 그 밑에도 있고 그냥 네. 비밀
맞아,
도서관이
맞아.
하나 더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네. 신비하죠.
그런데 그 중세 도서관의 모습은 소설과는 실제로는 많이 달랐다고 하던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관장님?
글쎄 이게 딱 가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맞아요.
못 가보셨군요.
네. 아마 1327년 정도가 아마 그때가 이제 소설의 배경이었을 텐데요.
네.
그때는 그 중세형 도서관이 이제 그때 막 세워졌는데 사실 그 소설의 규모가 굉장히 이제 크게 좀 묘사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소설에 보면 이제 장서가 8만 5천 권 이렇게 나오는데 8만 5천 권 지금도 갖고 있는 도서관이 쉽지 않은데 네. 상당히 많은 양이죠.
네.
아마 실제 그 당시에 최대 규모의 수도원 장서가 한 1천 권, 뭐 2천 권 이러니까요.
예. 네.
굉장히 많이 이제 아마 그거는 이제 소설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했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려면 좀 이제 규모가 좀 있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보통 한 천 권 정도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많은 장소를 보유했다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소르본노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도 한 뭐 몇백 권 정도의
네.
천 권 정도의 그 책들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사실 또 공간도 굉장히 잘 이제 꾸미고 우아하게 꾸미고 이제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책을 보관했으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이 에코는 아마 이제 굉장히 그걸 보고서 예. 더 많은 것들을 상상해서 네. 상당히 이제 규모 있는 중세 도서관을 묘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소설 속의 도서관에는 8만 5천 권 있는데 우리 서울 도서관에는 몇 권 정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32만 권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요즘에 도난 방지 같은 거 도서관의 도난 방지 시스템 되게 잘 돼 있죠.
예, 잘 돼 있죠.
어떤 네. 식으로 하면 안 걸리나? 아니,
무슨 아, 그런 거는 비밀이라서. 아,
그러면 예전에는 훨씬 더 책이 귀했을 텐데 예전에도 나름 그런 시스템이 있었겠죠, 관장님?
예, 가장 보편적으로 이제 사람을 이제 통제하는 거죠. 들어오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책을 묶어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슬에 이제 묶어가지고 못 가고 가게 거기서만 보게.
거기서만 보게.
예, 그. 아주 뭐 책이 귀하기도 한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다고 하죠.
네. 네. 저도 책의 이 부분이요. 양피지 필사본 도서는 대단히 귀중해서 유수의 학술 기관에 몸담은 비교적 정직한 사람들도 책을 훔치고픈 유혹을 느낄 정도여서 사슬로 묶어 놓았다는 책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그 사진을 본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웬 책을 이렇게 사슬로 묶어 놨지 그랬는데 약간 웃음도 나고 한편으로는 아 사슬로 묶어놓았던 이유를 좀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못 가겠네요.
자, 도서관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는 세계도서관 이 책에는 21개 국가에서 찍은 80곳 이상의 도서관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화집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각 시대와 문명을 대표하는 도서관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데요. 이 책 직접 읽어보고 싶은 분들 지금 내드리는 퀴즈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 세계 책의 날은 이 작가가 사망한 날이며 특히 올해는 이 작가의 서거 4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희곡 작가로 4대 비극인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를 비롯해 로미오와 줄리엣, 한여름밤의 꿈 등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이 작가는 누구일까요? 1번 셰익스피어, 2번 푸시킨, 3번 앙드레 치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참여해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사회평론에서 나온 세계의 도서관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아이유가 부릅니다. 한낮의 꿈. 토요 인문학 콘서트 이용훈 서울도서관장 김성신 출판평론가 모시고 세계의 도서관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19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도서관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전과 다른 가장 큰 특징들 꼽는다면 어떤 게 있어요, 관장님?
예,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책이 대중화되고 또 지식이 이제 보편적으로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게 굉장히 폭발적이었을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책들이 갑자기 이제 많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것들을 수집하고 보관할 그 예전에는 사실 다 수도원에 있거나 뭐 대학의 한 부분에 있거나 이제 네. 이랬는데 왕실에 조그맣게 있거나 그랬는데 이제부터 또 누구나 또 이용해야 되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독립적인 건물에 아주 독립적인 그런 도서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네. 예. 아마 그게 큰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네, 네. 이제는 소수에게 이렇게 소수만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책이었다가 이제 완전히 누구나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 그러다 보니까 공간도 변하고 네. 건물도 독립적으로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용하는 방식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네.
예.
저는 그거 궁금하더라고요. 기회 있으면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현대적 건물로 되면서 도서관 건물들이 사실 멋을 굉장히 많이 부리잖아요.
아, 부리나?
그러니까 뭐 전면 유리로 돼 있다거나 아, 예. 네. 건물 전체가 통째로 유리로 돼 있다거나 아니면 뭐 강철로 그 돼 있거나 이런데 오랜 세월 동안 도서관들의 건물들은 좀 뭐 변화가 크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책이 보관되는 거 하고 그런 새로운 요즘 유형의 건물들이 아, 그 책을 얼마나 잘 보관하는지
좋은 도서관을 많이 들어보셔서 그런 거 같아요.
근데 너무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은 책이 상할 그러니까,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온도 습도도 얘기했지만 사실 빛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도서관에서는 이제 빛이 안 들어오는 그래서 이제 책의 영향을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안 줘야 책에는.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건물 안에 이제 이렇게 책장으로 있는데 그 당시에는 책은 이제 아마 책이 대중화로 됐기 때문에 좀 더 구하기 쉬워져서 예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권이 없어지거나 뭐 그러면 다시 이제 필사를 하거나 뭐 아니면 아예 없어지거나 이제 이래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그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했지만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책이 이제 그 보관보다는 이용 쪽에 이용하는 쪽에 더 많은 관점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조금 더 사람들에게 도서관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좀 이렇게 오픈돼 있으면 네. 좋잖아요, 들어가기. 우리 뭐 커피숍 같은 거 보면
열려.
예, 맞아요. 커피숍을 만약에 이렇게 딱 가둬놓고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까? 그렇죠. 이런 거죠. 예, 아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또 그런 요즘에 이제 유리 건물을 많이 쓰는 거는 이제 건축의 한 경향이기도 하고요. 네. 저희들도 그런 게 딱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지리적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제 개방적으로 해도 책은 될 수 있으면 빛에서 멀어진, 햇빛에서 이제 멀어져 있게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하죠.
네. 네. 예전에 은행이 시원해서 은행으로 피서 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전 개인적으로 도서관 너무 추천해드리고
그렇죠.
싶어요.
그렇죠.
여름에 가니까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네. 네. 그것도 책 보관의 일종인가요? 너무 덥거나 습거나 이런 거 좀 틀린
그거는
건데.
책 보관보다는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원하시라고. 아, 끝나봐야겠구만. 네. 나를 위한 거였군요.
지금은 사실 책을 보관하는 거는 이제 많이 이제 지금 기술도 책도 이제 요새는 굉장히 좋아져서요. 아. 옛날하고 달라서 네. 이제 뭐 보존 기간도 길고요. 네. 네. 그래서 뭐 또 그 대체가 많이 되잖아요. 한 권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한 번 찍으면 뭐 몇백 권, 네. 몇천 번씩 찍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권 한 권을 소중하게 보관하자 이런 것보다는 네. 이제 많이 읽히자, 많이 많은 분들이 보게 하자 이런 게 이제 도서관의 또 그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 진짜 아 시원해서 오시면 좋죠.
그럼요, 그럼요.
서가 사이 거닐다가 책 한 권 우연하게 또 책 한 권 꺼내 보시다가 뭐 좋은 책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예, 그래서 하는 거죠.
뭐 이 책에서도 좋고요. 아니면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좋고요. 20세기 이후의 도서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도서관이 인상적이었는지도 듣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방문했을 때. 국회 도서관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 규모도 규모지만 상당히 아름답고 또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점에서 뭐 우리나라 국회 도서관도 갈 수는 있습니다만 약간 좀 비교가 되는 면이 없지 않았었거든요. 김성신 씨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이 책 보면서 모스크바의 레닌 국립 도서관.
오, 저도요.
네.
오, 저도요.
싶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 이 책에 보면 네. 좀 말하자면 디스를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갓 태어난 공산주의 국가의 지적인 허세를 상징하는 건물로 세워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놨는데 여기 보면 그 골똘히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내려다보는 사상가들의 네, 그 네. 동상들 또 뭐 혁명가들의 동상들이 내려다보는 곳에서 이 시선을 느끼면서 열람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딱 그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정미 씨도 같은 의견이라고 했고 책에 나오는 도서관들을 만나면서 우리나라의 도서관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도서관이 이 시대의 문화 수준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시민들이 더 많이 찾고 그래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관장님?
예, 그래 주시면 좋죠. 사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은 미래를 만드는 곳이니까 그게 사실은 개인의 미래에 만들어지는 곳이고요. 네. 그 개인의 미래들이 또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전체의 미래를 또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서울시는 사실 도서관 얘기를 하면 책을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시민의 힘을 키우는 곳이다.
아, 저 그 표현 좋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책을 통해서.
예, 사실 도서관에 책만 있진 않아요. 저희 도서관에 뭐 DVD도 있고
맞아요,
뭐
맞아요,
각종
맞아요.
요새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뭐 네. 여러 형태의 디지털로 된 자료들도 있고 정 안 되면 사실은 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줄 수도 있고요.
네.
뭐 여러 형태의 자료들이 도서관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도서관이라는 공간 안은 책이 중심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더 중요한 거는 그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도서관에 오는 이유예요, 사실은. 네. 저는 그래서 맨날 그리고 궁금하면 도서관.
아, 궁금하면 네. 도서관.
네. 네. 그래서 교양이나 이제 취미 뭐 가벼운 이제 취미의 경우에도 도서관이 이제 필요하지만 사실 네. 도서관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잘 건물도 만들고 책도 다양하게 사놓고 하는 이유는 개개인이 갖는 그 궁금증들을 정말 제대로 풀어가시라고. 그래서 각자 살아가시는데 필요한 뭐 그 정보든 지식이든 지혜든 이런 것들을 얻으시고 그래서 스스로의 미래를 잘 만들어 가시라.
아.
네. 이런 뜻에서 사실 도서관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 오실 때 도서관에 오실 때 문에 들어설 때 나는 오늘 뭐가 궁금하지? 뭘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좀 네. 보시면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저희 도서관 아까 32만 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제일 책이 많은 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인데 1,000만 권이에요. 뭐 외국에는 1,000만 권 넘는 도서관이 꽤 많지만 1,000만 권 저도 본 적이 없어요.
네. 네.
그런데 어떤 책이 있냐고 물어보시면 사실 저도 없을 수도 있어요. 저희 도서관에. 당연히 뭐 책이 1년에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굉장히 네.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어떤 질문을 던지시면 거기에 읽을 만한 책, 뭐 필요한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정말 도서관을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달라진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뭐 뿌듯함? 그런 걸 이제 매일매일 좀 느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도서관의 진화는 어디까지일까? 이제 가끔 궁금해지기도 해요. 우리나라만 해도 도서관이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뭐 문화교육이나 소통의 장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의 형태와 기능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할 거라고 보시는지 내지는 어떻게 변화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관장님부터 말씀을 주시죠.
사실은 그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책도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는 거의 모두가 그것도 고성능 컴퓨터 한 대씩 들고 네. 다니는 시대고 네. 거의 모든 것들을 이제 그렇게 인공지능의 도움이 될 텐데 과연 삶에 있어서 이렇게 시간 들여서 도서관에 오고 뭐 책을 보고 할 분들이 계실까 이런 고민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미국 도서관계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하고요. 저희들도 좀 그런데 사실은 이제 커뮤니티라고 하는 관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그러니까 사실은 혼자서 책 읽는 분들도 많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런 나의 관심도 결국은 나의 오로지 나만을 위한 관심이 아니고 사실 내가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데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관심일 텐데
네.
그런 것들은 혼자가 아니고 같이 이제 그래서 도서관에 와서 만나고 서로 책들을 보고 같은 책 보는 분들하고 또 그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네, 네.
그 같은 문제를 던지고 질문이 같을 수 있으면 그 동거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요즘에 이제 뭐 그 한 도시 한 책이라든지 이런 토론 프로그램들을 또 요새 신경을 많이 쓰고요. 독서 동아리 같은 거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도서관이 이제 책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아마 커뮤니티라든지 만남. 서로 교류, 토론 이런 쪽으로 이제 도서관들이 변화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 책의 형태가 좀 바뀌고
네.
이렇게 하더라도 그 기본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도서관의 미래는 그렇게 생각하면 뭐 굉장히 또 해볼만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성신 씨도 짤막하게 한 말씀 주시죠.
그 책의 형태가 바뀔 뿐이지 인간의 문명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책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네.
어떤 지적 가치가 언어로 기록되는 것이 다 책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은 책의 적이다 이렇게 보지만 스마트폰 그 자체가 책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박제가 되면 안 되죠. 우리가 박제로 인식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본다라면 그런 진화가 굉장히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런 최적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가령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는 큰 건물에 막 수십만 권의 책이 있는 곳만 의미 있는 뭐 도서관이라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 현대인들에 맞춘다라면 분야별로 아주 특화돼 있어서
네.
뭐 가령 뭐 직업이 코미디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코미디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코미디언 도서관에 가면 코미디에 관련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책들이 거기 다 편집돼서 책들이 놓여 있다. 이런 도서관들이 사실 이 시대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더욱 다양한 어떤 도서관의 실험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세계 책의 날을 맞아서 1부에서는 책들의 집, 지식의 보고인 세계 도서관을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1부를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 정답을 정미 씨가 발표해 주세요.
네, 세계 책의 날과 관련된 영국의 대표적인 희곡 작가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1번 셰익스피어였습니다.
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문세의 노래 봄바람 듣고 2부에서 이용훈 서울도서관장, 김성신 출판평론가와 함께 세상을 바꾼 10권의 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